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대에 서 계시는 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찬양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노래하며 찬양해.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주님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 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되 언제까지요? 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어미는 혹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그리고요, 계시록 19장 13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아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지만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순 할 때 그 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순이라는 말을 잘 아십니까?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요, 이 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까지는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구역반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가장 작은 소그룹 단위를 칭할 때 순 모임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역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분들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순장이라 그래요. 순장. 그 순장이라는 말이 순경의 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순의 순 모임의 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쩨마흐라는 단어예요. 쩨마흐. 이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그런 단어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스가랴 3장 8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그러면서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에도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 발음이 오늘은 정확합니까? 집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싹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한 순 같고라는 이 순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순과 쨈마흐와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여기에 사용되었는 히브리 말은 뭔가 하면은 요네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요네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린아이, 아주 여린 가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쨈마흐하고 요네크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역에는 이것을 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53장하고 구분이 되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텐들 슈트라 그랬어요. 텐들 슈트. 이 텐들 아주 이 부드러운 여린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텐들 슈트. 그래서 이 쨈마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 싹 이것은 쨈마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솟아나다는 거예요. 솟아나다, 돋아난다. 그리고 힘차게 자라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쨈마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이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쨈마흐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쨈마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싹이라는 이 단어, 이 쨈마흐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펴셔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구약성경 9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으시면은 가장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 바로 쨈마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안식일 날은 계시록을 강해하는데 요즘 뭐 또 이 속헬 합회 야영회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를 한 만 개를 접어놓은 것을 펴는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 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먼지도 다 닦아놓고 그랬는데 그 이 성도님들은 거기 이제 미리 오신 분들이 벌써 이 그 뭡니까 유틸리티 비클 그 이 큰 차 RV 레크레이션 비크입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뒷짐지고 와서 우리 청소하는데 와서 이렇게 보여요. 이번 야영에도 잘 되겠구만.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땀 흘려서 봉사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차례니까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다 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다 준비해놓고 왔습니다. 이제 뭐 바쁜 일은 준비하는 일은 거의 다 끝났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뭐 텐트 긋고 뭐 의자 또 다시 그 폈는 것도 다 접어서 쓰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그래서 종종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안식일 어떤 때는 좀 바꿔 가면서 금요일 저녁에도 계시록을 할 때가 있고 안식일 날도 이사야를 강해할 때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 2장을 강해를 했는데요. 3장은 뛰어넘었습니다. 왜 제가 3장은 뛰어넘었을까요? 혹시 이사야서를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 3장은 아주 지독한 그냥 이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거는 야단 맞고 정말 경상도 말로 하면 혼날 거는 혼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속 빼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이사야 3장과 4장은 사실은 장은 구분되어 있지만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4장에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사람들의 그 생각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행의 물결이나 그 쾌락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호와의 싹으로서 이 세상에 도달하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싹은 생명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땅 속에서 그냥 이 대나무 이 순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 보면은 그 딱딱한 그 땅들을 그냥 꿰뚫고 올라올 때 보면은요, 정말 그 여린 그런 순과 같지만은 그 힘차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비록 돌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의 싹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 맺히는 것이 세상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싹에서 나온 열매는 뭐가 맺힐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싹이 되었어서 정말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정말 참 신비하게도요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토양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제가 저도 집을 이렇게 탁 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새 집을 샀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새 집을 샀다니까 인자 지은 거 처음 지어서. 근데 이제 그 새 집을 사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게 뭐 이렇게 정리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벽돌 쪼가리 막 이런 것들, 막 쓰레기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면 이제 마당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한쪽 귀퉁이에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모아놨는데, 아니,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멩이들만 대충 주워내고, 제가요,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뭘 심었는 거 하니까, 바나나 나무를 심었어요. 그 바나나 나무를, 그 이 순을, 그 바나나도 꼭 순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대나무 순하고 비슷해요. 그거를 제가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탁 심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나무가 그냥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쓰레기 더미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 쓰레기에도 영양가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맺힌 데 보니까 쓰레기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고 뭔 열매가 맺혔는 거 하니까 바나나가 맺혔어요. 바나나. 야, 그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나가요, 그 큰 거 아니고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나는 좀 이렇게 조그만한 바나나 있죠. 그 쿠킹 바나나 비슷한데요. 그게 막 이만큼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 한 꽃대미를 이렇게 자르면은요, 혼자 들지를 못할 정도예요. 와, 그 정말 저는 그때 표현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돼지 잡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난지도. 그 난지도가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뭐 저는 촌 사람이라서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난지도가 뭐 하는 곳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그 쓰레기를 자꾸 버려가지고 그 섬에다가 쓰레기를 하도 버리니까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뭐 이제 거기 쓰레기 주고 하는 사람들도 뭐 그 어떤 사는 사람들이 형성도 이렇게 돼서 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고 그 난지도 쓰레기 버리는 곳이 지금 어떻게 버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원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덮고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공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네 개의 공원이 있는데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 하늘 공원, 노을 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 흙을 이렇게 덮고 다 나무를 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무에 이파리가 쓰레기 이파리가 열린 것이 아니라요. 정말 파란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과 그런 것들이 맺혀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공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환경, 그렇죠?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문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싹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싹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심겨진 자리가 비록 정말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유혹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자리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싹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를 정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싹이신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대목에 가서는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써놨는데 성도들이 아멘 할 것임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도 아멘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본에 맞춰야 되니까. 저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싹이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3장에 그렇게 아주 지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싹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용솟음 치듯이 정말 온 전신을 퍼져나가고 또 그 기운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쨈막 이 여호와의 싹입니다. The branch of the Lord.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뭇가지라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바르게 믿고 다르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싹은 이 시대에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싹에 대하여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2장 3절에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러분 어떤 형용사가 서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첫째는 여호와의 싹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인 농명된 모든 사람은 뭐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생존한 자, 농명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정말 그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저 하늘의 생명체계에 농명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바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어떤 존재인가?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 두 단어는요, 이 여호와의 싹인 그리스도인을 아주 절묘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은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외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하면은 정말 내가 다리를 절더라도 어떤 내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내가 건강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 왜 아름다운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추함의 표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는 것은 많고 너무 지식적인 그 이 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홍수처럼 지식이 이렇게 몰려드는, 아는 것은 많고 정말 연류는, 신앙의 연류는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거룩함의 토대 위에 세상 가운데 우뚝 선 여호와의 싹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함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쪽 길로 가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엿새 동안 세상에 살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결정들이, 행동들이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스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혹 다른 그 이 교회 교인들일지라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을 볼 때 아,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은 우리의 최절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요, 정말 일주일 동안 입은 것보다도 제일 아름다운 옷을 안식일을 입으십시오. 좀 저는 화려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죠. 내 마음을 최대한으로 이 옷을 위해서 해서도 표현을 하시고, 머리도 거울 한 번 더 보고, 저도 오면서, 나오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은요, 아름답고 고운 말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아름다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상 쓸 일 있으면은 집에 가서 서시고 여기 나와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인데 좀 환한 좀 얼굴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정을 짓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어떻게 찬미하는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이기심과 욕심이 없는 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호와의 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제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보내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께서 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모든 교우님들께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다 고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이 안식일의 그 이 시간들은 예배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앞에 말씀드린 우리 교우분들을 대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안식일이 시간이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많은 시간들,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은 파틀락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은, 예배 시간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지만은 정말 파틀락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아름다운 채소들 많이 접시에 담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그 행동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나보다도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가시고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고 나는 조금 뭐 맛없는 거 좀 흠나 있는 복숭아 하나 먹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게 저도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표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파틀락에 정말 내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접시에 탁 담아서 그 탁 먹고 하는 그것도 아름다움의 표출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데요. 쓰레기가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거기에서도 아름다움이 보여야겠어요. 그 제가 이것을 좀 한번 언젠가는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쩌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쓰레기인지 정말 쓰레기 같은 쓰레기인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는 구별된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정말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목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싹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버릴 때도요 좀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음식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먼저 버리고 그 옆에다가 우리 저 집사님들 오늘 꼭 좀 하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린 게 얼마나 잘 실천이 되는지 저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 옆에다가 접시 빈 접시를 이렇게 삶는 것을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음식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접시는 이렇게 탁 차곡차곡 옆에다가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EM하고 어린애들이 못한 근데 여러분들도 다 못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어린이들 EM들도 다 따라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함께 좀 협력을 합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정말 여호와의 싹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것이 한 가지인데요. 여기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피를 정결케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여러분 벌써 구름과 연기 나오면 이게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인도와 보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삭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불안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싹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정말 손바닥만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트 박스를 이렇게 놓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토마토입니까? 토마토입니까? 하여튼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그런데 워낙 손바닥만한 곳이라서 손바닥보다 더 작은 것밖에 열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을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거기에 나가서 보면 그 파랗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그걸 딱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벌써 이 식물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더러운 이산화탄소를 다 자기들이 빨아당기고 내놓는 거는 뭘 내놓는다고요? 신선한 그 산소를 이렇게 다 호흡해놓기 때문에 벌써 그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심어놓은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심어놓은 그 토마토하고 뭐 가지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요, 고추, 깻잎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아 여기가 베란다가 좀 지저분해졌네 하고 내 안 볼 때 자기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적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만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그 존재하는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신선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거룩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야영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야영회를 위하여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충업 장로님께서 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 중앙교회, 오레곤 중앙교회, 로마린다 교회 얼마 전에 계속 이렇게 야영회를 주관했는 교회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날씨를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3년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았대요. 우리가 날씨가 안 좋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61분의 귀한 지역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야영의 책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영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야영회를 비유할 때 그 시골에 가면은 농촌의 그 이 농경기 때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 일손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때는 뭐까지 나가서 일을 돕는다 그래요? 집에 불 때는 그 이 부지깽이도 나가서 일을 도와야 될 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야영회를 정말 하면서 아 정말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야영회는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잘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총무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성국 장로님, 제가 여기 성함은 안 넣어놨는데 또 성함을 또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각본에 따라서 잘 못하네요. 총무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각자 책임 맡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등록팀과 이 식당 팀들은 준비할 것이 너무나 산재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보니까 등록팀들도 밤 11시까지, 저 우리 이강진 집사님도 계시는데 11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뭐 11시까지 저게 일할 일이 있나? 근데 실제로 보면 11시까지 해도 다 못 끝났대. 그만큼 지금 일이 많고 부엌팀에도 식당팀에도 보면 밤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합회 야영회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아이고 야영회 위원장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근데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십시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진짜 위로의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팀장이나 팀원들이 힘을 합쳐서 방향을 정해서 일을 하면은 우리는 그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결정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적당히 하십시오. 몸 생각하십시오. 언제든 몸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이 도움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뭐 제가 좀 도울 것이 없겠습니까? 정말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면 훨씬 더 안 좋겠어요?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의 대상은 PUC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봉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 최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우리 손님들인데 손님들 잘 대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가요, 요즘처럼 정말 시편 133편의 그 말씀이 뼈저리게 감동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대요. 아름답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거 잘 해줘봐야 남는 것도 없다고. 여러분, 해외 선교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해외 선교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집계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3%에서 5%만 재림 성도로 성장한대요. 그 나머지 97%, 95%는 어디 갔느냐? 다 그냥 좋은 것만 받아먹고 다 가버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선교가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이에요.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조승도 회장님, 조기주 우리 사모님 두 분 함께 정말 이번 수술도 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야영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가려고 그 이 테라피 받는, 키모테라피 받는 스케줄까지 이렇게 바꿔서 야영회를 가려고 지금 마음을 정하고 계세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 재림 성도로서 함께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재림 성도로서 정말 거룩의 기초 위에 자리를 잡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실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이제 정말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 성도가 되는 그날을 제가 고대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삭시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이 시대의 여호와의 삭시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호와의 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